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시록 17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가서 보니까 그 음녀가 많은 물들 위에 앉아 있는 그 음녀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이 거기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냐 하면 음녀는 로마 카톨릭 그 체제를 중심으로 한그 거짓 종교 체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음녀가 또 짐승을 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짐승이 결국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어떤 정치 체제다. 그래서 그 정치 체제 위에 지금 종교 체제가 이걸 타고 다니면서 그래서 온 세상을 이 마귀의 수하로 넣는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17장 5절 가서 보니까 그 여자에게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이름이 큰 바빌론인데 이게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신비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비.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시해 주지 않으면 알수 없는 것을 성경에서 신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이 음녀가 이렇게 보면 알것 같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죠. 저 6절 가서 보니까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으므로 내가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라며 이상히 여겼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게 어떤 단순히 한 여자가 아니고 어떠한 그 집단 아니면 어떤 그룹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난 다음에 제가 이 바빌론이 왜 나왔는가 이걸 설명을 하면서 이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이 바벨탑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 니므롯의 바빌론 이 신비 이와 같은 것들이 어떻게 형성이 됐고 그리고 이것이 결국 각 나라에 이제 파급이 되면서 나중에 이제 로마 제국 시대에 들어와서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대에는 그 이후에는 그것이 이제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로 이제 둔갑을 하면서 그래서 로마 카톨릭 체제로 이제 변화가 돼서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 제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카톨릭 체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다 분명히 이제 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17장 8절부터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8절에 보니까 이제 그 7절까지는 그 음녀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8절부터는 그 음녀가 타고 있는 그 짐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짐승. 그래서 음녀가 탄 짐승은 마귀가 인격화된 어떠한 그런 존재로 볼 수가 있고 또그 존재가 이끌고 있는 어떤 전체적인 정치 체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본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요한 당시에는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있었는데 요한 당시에는 없다.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지 아니라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격화된 그런 한 존재를 가리킨다고 할 때는 아마 가룟 유다가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 인격화된 존재가 이끄는 그런 어떤 정치 세력이 될 때는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이끄는 그와 같은 이와 같은 그 체제가 되지 않겠는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음녀 위의 짐승은 7절에 가서 보시면은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일곱 머리와 열 뿔. 그래서 12장 3절에 나오는 그 용도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지고 있고 13장 1절에 가서 보시면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그첫 번째 짐승으로 나오는데 그 적그리스도 첫 번째 짐승도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짐승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짐승이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의 동일시되는 그와 같은 어떤 인물, 또그 인물이 이끌고 있는 어떤 정치적 체제,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거기 8절에 가서 보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로부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여전히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라리라. 이렇게 이제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지혜 있는 생각이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있는 일곱 산이다.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로마라고 하는 거. 로마에 근거를 둔 어떤 체제라고 하는 것. 여기 얘기하는 로마는 진짜 로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짜 지금 저 이태리 땅에 있는 저 로마, 로마 제국의 중심이 됐던 그 로마, 거기에서 파생이 돼서 어떤 정치적인 체계도 파생이 돼서 나왔고, 지금 나와 있는 무슨 법 체계라든지 도로 체계라든지 이런 모든 게다 로마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로마, 거기에서 로마 카톨릭 체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왔다고 하는 거 우리가 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절 가서 보니까 또 일곱 왕이 있는데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으며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되 그가 오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리라 해서 여기 나오는 그 일곱 번째 그 왕이 잠시 동안 머문다. 이거 봐서는 뭐 여러 사람들이 이 일곱 왕이 누구냐 해서 제일 먼저 이 바빌론 왕국을 세운 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느부갓네살 해서 뭐 이걸 쭉 맞추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데 뭐 그건 맞아도 괜찮고 틀려도 괜찮거든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맨 끝에 오는 이 왕이 적그리스도, 예, 이 마귀의 대변자가 된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마귀의 대변자가 약 3년 반 동안 이 땅에 엄청난 그런 그 일들을 이제 행한다고 하는 그 사실만 우리가 이제 알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11절에 가서 보니까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곧 여덟 번째며 그 일곱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덟 번째는 새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있었다가 나중에 다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요한 당시에는 없다가 나중에 다시 나온다. 네, 이 사실을 그냥 우리가 그대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17장 12절에 내가 본열 뿔은 열 왕인데 그들이 아직 아무 왕국도 받지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한 시간 동안 왕으로서 권능을 받느니라. 지금부터 약 10년, 20년 전에는 유럽 연합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그러면 열 나라가 이제 여기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면 그게 그 여기 나와 있는 열 뿔이 그게 곧 유럽 연합일 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열 나라를 훨씬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가지고 뭐 유럽의 그열 나라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단지 분명한 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그 신상 아시죠? 그래서 금과 은과 그다음에 돈과 철로 되어 있는 그 신상 느부갓네살 그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거기 맨 끝에 가면은 맨 마지막 왕국이 나오는데 그맨 마지막 왕국에 10개의 발가락이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 10개의 발가락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렇게 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 뿔이 열 왕인데 그들이 아직 아무 왕도 받지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한 시간 동안 왕으로서 권능을 받느니라. 여기도 뭐 지금 우리가 얘기한 한 시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징적인 어떤 기간을 가리키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임하는 때에 열 왕이 모인 연합 왕국이 이제 형성이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열 개의 이 왕국이 이게 실질적인 어떤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을 가리키는 게 아니냐. 그래서 열 개의 말로 형성이 된 그런 왕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서 보니까 13절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능과 힘을 그 짐승에게 주리라.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짐승은 분명히 적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이면서 동시에 적그리스도가 이끄는 그와 같은 정치 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에 이들이 어린 양과 전쟁을 하려니와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시리니 그러면 이 일들이 언제 생기는 거예요? 7년 환란기에 맨 마지막에 이 어린 양의 군대와 마귀의 군대가 이제 아마겟돈에 모여서 이렇게 이제 싸움을 벌이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도 이제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나올지 모르겠지만 사실 아마겟돈 전쟁하면 뭐 영화에도 크게 나오고 뭐 대단한 걸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그 전쟁이 아니에요. 전쟁이 뭐 싸워보고 해야 전쟁일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임하시면서 그냥 순식간에 이 마귀의 군대들이 없어지고 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데서 모여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 실질적으로 싸우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 우리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시리니 그분은 주들의 주시오 왕들의 왕이시며 또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선정된 신실한 자들이니라 해서 어린 양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싸울 때 어린 양과 함께하는 군대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군대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고 선정이 돼 있는 그러한 신실한 사람들이다. 누구겠어요?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나중에 맨 마지막에 이제 오늘 이제 그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다룰 수 있으면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 전체적으로 이 모든 것에 그 절정을 이루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짐승의 정치 체제와 음녀 종교 체제, 제가 천주교라고 얘기하지 않고 천주교가 이끄는 그러한 그 단일 종교 체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에는 좀 모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황은 정치 세력이거든. 어디까지나 정치 세력이고 종교 세력이고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인물이 따로 있다고 보는 것이 그게 적합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황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그 거짓 단일 종교 체제가 이 정치 세력의 비호를 받으면서 그래서 온 세상을 지금 하나로 만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대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음녀 체제에 속한 자들에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18장 가서 잠깐 볼까요? 18장 4절 5절에 가서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법들을 기억하셨느니라 해서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도 또다시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시면서 권면하면서 그 음녀 체제에서 나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자, 17장 이제 15절로 또 넘어가서 그가 내게 이르되 그 천사가 말하는 거죠.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내가 본 물들 곧 음녀가 앉아있는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니라. 이건 뭔 얘기냐?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백성, 무리, 민족, 언어. 성경은 백성이나 민족을 가리킬 때 언어라는 그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에 특별히 가서 보시면 언어들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떤 그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민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아예 다 설명을 해주죠. 그러면서 이 여자가 그 많은 백성들 위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결국 뭘 한다는 거예요? 온 백성을, 온 세상에 있는 많은 백성들을 음녀가 치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종교 체제가 이 세상에 거하는 그런 많은 그런 사람들 위에 군림하면서 마귀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사람을 속인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일이 언제 절정을 이루느냐 하면 마지막 그 7년 환란기, 그 환란기 중에서도 마지막 3년 반 그때 절정을 이룰 겁니다. 근데 그 7년 딱 시작이 되는 그 순간에 이 일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언제부터 일어나겠어요? 7년 환란기 시작이 되기 전부터 세상이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읽은 그 18장 4절 5절에 내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와라 그 얘기하는 것도 꼭 환란기에 속해 있는 그 음녀 체제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거의 말세를 향해서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이 시대에도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거짓 종교 체제가 온 세상에 다니면서 예수님 전하지 못하게 하고 다 같이 형제라고 그러고 형제 애를 발휘해야 된다 그러고 전도하면 안 된다 그러고 지금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이 음녀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제 부르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16절에 음녀의 최후에 대해서 성경이 잘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본 열불 곧 짐승 위에 있는 이것들이 그 음녀를 미워하여 황폐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거짓 종교 체제는 완전히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누가 없앱니까? 적그리스도의 정치 세력이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할 때까지만 종교가 필요한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을 거짓으로 하나가 되도록 뭉치게 하는 데 있어서는 종교가 없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무력으로만 해가 그게 하나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영적인 그와 같은 그 도구를 사용해서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이 음녀라고 하는 이와 같은 거짓 단일 종교 체제를 사용해서 그래서 사람을 하나로 이제 영적으로 해서 다 하나가 되게 만든단 말이야. 일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이게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버려? 치워버린단 말이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종교 체제가 필요가 없어요. 맨 끝엔 누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진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음녀를 제거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음녀의 최후는 결국 적그리스도가 이 종교 체제를 이용한 뒤 완전히 그냥 죽여버림으로써 끝을 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만 남아요? 적그리스도 하나만 남으면서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그와 같은 거짓 단일 세계 종교 하나만 이제 남게 되는 겁니다. 자, 그 17절 가서 보니까 이 마지막 때에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동의하게 하시고, 그들은 여기 봐서 누군 것 같아요? 여기 앞뒤 문맥상 이제 계속 읽을게요. 동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들의 왕국을 그 짐승에게 주게 하셨느니라. 봐서 어떤 것 같아요? 열뿔, 열왕국. 열왕국의 그런 지도자들이 한 마음을 갖고 적그리스도를 섬기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진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이 진리를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강한 미혹을 보내서 거짓말을 진리로 믿게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잠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가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꺼주세요. 2장 10절 가서 보시면은 이제 그 9절, 10절에 가서 보시면 이제 그 적그리스도 그 세력이 나오는 게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9절 그 사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다. 왜냐?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얘기하고 11절에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믿도록 거기 사람들이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니까 우리 로마서도 가서 1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인 줄을 알고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새나 짐승이나 아니면 걸어 다니는 무슨 사람이나 나무 조각이나 이런 걸 숭배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마지막 때에도 사람들이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이렇게 거짓 것들을 추구하게 될때 하나님께서 이런 강한 미혹을 보내시고 심지어 이 적그리스도의 그열 왕들까지도 서로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적그리스도를 섬길 수가 있겠어요? 동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또다시 이제 해석을 해주죠. 내가 본그 여자는, 그 여자, 음녀는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저큰 도시니라. 그래서 이 도시라고 이야기할 때는 로마를 이야기하는 거고,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로마라고 하는 데서 정치 세력도 나오고, 로마라고 하는 데서 종교 세력이 나오는데 실질적인 그러한 그 정치 세력으로서 로마는 끝이 났거든요. 근데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제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건 적그리스도의 체제를 통해서 정치 체계가 이제 부흥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그 종교 체제는 이 여자를 통해서 여자의 종교 시스템을 통해서 맨 마지막 시대에 부흥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다 카톨릭 열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미국에도 지금 남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법 이민 오고 해서 지금 미국에 많은 그러한 그 다수를 지금 차지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남미에서 오면 뭐 갖고 들어와요? 종교. 다 가톨릭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프로테스탄트, 예, 아니면은 이 기독교 국가로 처음에 형성이 됐어요. 가톨릭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톨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왜 그러냐 하면 청교도들이 이 땅에 와서 이거 세우면서 프로테스탄트 이 국가를 세웠고, 침례교가 전 세계, 전국으로 이제 퍼져나가면서 이런 거짓 것들이 처음에 자리를 잘 붙이지 못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원이나 하원에 가서 보면 정말 많은 수가 이제는 카톨릭 의원들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세상이 지금 그런 식으로 이제 변화를 해서 법도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집행이 돼서 나가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정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미 전체가 다 그렇죠. 그렇죠? 이 아시아에서 지금 필리핀 그렇죠. 그 다음에 유럽은 몽땅이 다 카톨릭 아닙니까? 유럽은 기독교가 아니라 카톨릭이에요. 카톨릭.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카톨릭 말고 또 같이 할 수 있는 이슬람 아시죠? 이슬람. 그렇게 돼 있고 아프리카. 아프리카 쪽도 지금 이슬람이 굉장히 강하고 그 다음에 지금 러시아. 그 다 동방정교회라는 게 다 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따져보세요. 그럼 이쪽에 와서 또 뭐가 있어요? 힌두교, 인도, 힌두교. 그 다음에 중국 쪽에 대부분의 이런 불교나 이렇게 무신론 믿는 사람. 이렇게 따지고 나면 예수 믿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나라가 거의 없어요. 지금 지구상에.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한국 정도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뭐 얘기하면 프로테스탄트다. 그냥 이런 넓은 의미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세 나라 외에는 일본도 예수 믿는 사람이 2%, 3% 그렇잖아요. 그 많은 나라가. 그러니까 지금 거의 소수가 되고 만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가 50억, 60억 되는데 진짜 이 가톨릭 빼고 진짜 예수님을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사람은 글쎄 한 1억이나 될까요? 뭐 구원받은 건 제가 모르겠고 하여튼 그래도 이렇게 뭐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입으로 얘기하고 하는 사람은 5, 60억 사람들 중에 지금 1억이나 될까 말까 해요. 지금 그게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온 세상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가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이 마귀의 음녀 체제 하에서 다 같은 거 아니냐, 뭐 정상에 가는 길이 뭐 여러 개 있지 않냐 이러면서 종교놀이를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의 그 숫자만 계속해서 증가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실질적으로 이제 그 16장 넘어가면서부터 뭐가 된 거예요? 다 끝이 난 거예요. 16장까지 해서 일곱 봉인의 심판이 끝났고, 그렇죠? 일곱 나팔의 심판이 끝났고, 그 다음에 일곱 금병의 심판이 다 끝났고, 그 다음에 17장하고 18장은 괄호 부분이라 그랬어요. 뭘 설명해 주는 거라 그랬어요? 바빌론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종교체제 아니면 음녀체제를 하나님이 완전히 섬멸시키는 거를 아주 확연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22장의 계시록 중에 지금 두 장을 할애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바빌론 종교 체제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이 극도로 미워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한 장이 끝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18장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18장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18장. 그래서 17장에 대해서는 거기 나와 있는 바빌론, 큰 바빌론 그 음녀는 종교체제다. 그건 아마 거의 대부분의 뭐 프로테스탄트나 아니면 우리 침례성도들이나 거의 다 지금 동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8장에 들어와서는 의견이 지금 둘로 나뉘고 있어요. 18장에 들어와서는 이 18장에 나와 있는 이 바빌론은 음녀체제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저기 그 바빌론,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라크 땅 바그다드 근처에 실제로 옛날에 그 니므롯이 세우려고 했던 그런 그 바빌론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실제로 이 땅에 세워질 것이다. 맨 마지막 때에 그렇게 믿는,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체계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18장 역시 17장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모습에서 이 음녀를 살펴본 것이다. 그래서 어떠한 그런 음녀 체계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취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 구원하고도 상관이 없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석을 한다고 해도, 예, 이 18장의 그 궁극적인 의미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두 번째 견해. 이게 실제로 바빌론이, 예, 저 이라크 땅 거기 있는데 세워진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은, 예, 그 일을 하는 사람이 후세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후세인. 그래서 후세인이 실질적으로 그런 일을 했거든요. 엄청난 규모의 그러한 그 대문을 세우고 옛날에 그 바빌론 왕국의 그 어떤 영화를 이루기 위해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근거로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스가랴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5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 세상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제 스가랴가 보여주면서 이 바빌론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에 가셔서 5장에 5절에서 이제 11절 이제 한번 가서 보시죠. 그때 나와 말하던 천사가 나아가며 내게 이르되 이제 내 눈을 들어 앞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무엇인지 보라 하기에 내가 이르되 그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앞으로 나아가는 이것은 에반이라. 에반은 어떤 바구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두루 그것들의 생김새가 이러하니라 하더라. 또 보라 납일 달란트가 들렸는데 이것은 그 에바의 한가운데 앉아있는 여인이다. 어떤 바구니가 있는데 그 안에 지금 한 여인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가 이르되 이것은 사악함이라 하고 그것을 에바의 한가운데로 던져놓고 그 납덩어리는 에바의 아귀위에 던지더라.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보니 보라 두 여인이 거기서 나오며 그들의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황새의 날개 같은 날개가 그들에게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땅과 하늘 사이로 들어 올리기에 내가 나와 말하던 천사에게 이르되 이들이 에바를 어디로 나르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것을 위해 신할 땅에 집을 지어주려 하느니라. 그것이 굳게 세워지고 거기서 자기 터 위에 놓이리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신할 땅이 어딘지 아시죠? 니므롯의 왕국이 세워졌던 그곳이 이제 신할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이건 물론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그래서 맨 마지막에 신할 땅에 다시 한번 이 음녀가 세우는 어떠한 그러한 왕국이 다시 한번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한 부류의 이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또 그와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 다시 이제 넘어오셔서 요한계시록 이제 18장으로 이제 다시 넘어오셔서 또 다른 견해는 이거 18장은 여전히 그냥 17장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같은 그 음녀 체계를 이야기한다. 그 음녀 체계를 다른 관점에서 본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18절에 거기 가서 보니까 내가 본그 여자는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저큰 도시다. 그큰 도시인데 그 도시가 어디 위에 세워졌다 그랬어요? 일곱 산 위에 세워졌다 그랬잖아요. 산 위에. 맞죠? 근데 지금 여기 아까 신할 땅에 세워지는 거 평야에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앞에 나와 있는 17장의 그 음녀에 대한 그 묘사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그것은 아니고 실질적인 도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견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18장 24절 가서 보시면 대언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그녀 안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자, 그러면 바빌론 저 땅에 가서 도시를 세웠는데 그 도시 안에서 대언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거기서 발견되냐 이거예요. 그건 아마 아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건 어떠한 체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봐야 그것이 정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런 근거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견해로 보든 두 번째 견해로 보든 18장은 바빌론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첫 번째 견해를 따라서 그냥 그대로 음료 체계로 보고 그대로 읽어 나가겠습니다. 이 안에 특별히 제가 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거나 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쭉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장 1절 가서 보면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큰 권능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의 영광으로 인해 땅이 환해지더라. 이 일들 후에 이게 자꾸 아, 이게 17장 이후에 또 이게 생기는가 보다. 근데 계시록에는 예, 이런 이 일들 후회가 나온다 그래서 그게 반드시 그 다음에 일어나는 그런 일을 가리키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바빌론은 한번 가서 보시죠. 바빌론. 바빌론은 이미 멸망이 됐거든요. 14장 8절 한번 가서 보시죠. 14장 8절 가서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뒤따르며 이르되 저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렇죠? 그래서 이미 14장 8절에서 바빌론의 멸망이 다 됐는데 또 어디 나와요? 17장, 18장에 또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16장, 19절에도 가서 보시면은 그큰 도시, 그러니까 세 조각으로 갈라지고 예루살렘이 이제 갈라지고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지며 또큰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역이 되어 그분께서 그녀에게 자신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주셨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봐서 이미 바빌론이 멸망이 됐는데 불구하고 또 17장, 18장에 나오기 때문에 또이 일들 후에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17장 이후에 이 일이 일어나서 실질적으로 또뭐 도시가 세워진다 그렇게 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18장 2절에 그가 우렁찬 음성으로 힘차게 외쳐 이르되 저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녀가 마귀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며 온갖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도다. 완전히 황폐가 됐다는 거예요. 황폐가 돼서 더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못할 이와 같은 데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장 2절에 가서 보니까 바빌론은 마귀들의 거처다. 부정한 영들의 거처다. 3절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셨고 자, 이게 또 도시가 되면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저 바빌론 저기 나중에 이제 7년 환란기 어느 때 거기가 세워지면 그 전까진 그러면 이게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그 전부터 다 마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순교자도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맨 마지막에 세워지면 그 일이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견해를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으며, 그래서 이 종교 체제가 정치도 같이 한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실질적으로 종교 체제이면서 정치 체제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고, 땅의 상인들도 그녀의 넘치는 사치로 말미암아 치부하여도다. 온 세상에 좋은 것들이 다 바티칸에 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그걸 다 얻었을까요? 그 정보를. 예, 고해성사를 통해서. 고해성사. 예, 그래서 중세에도 그렇고, 그냥 뭐 돈을 차지하려고 하면, 예,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많은 음모를 가톨릭 교회가 자행을 했습니다. 자,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법들을 기억하셨느니라.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그 중요한 내용이죠. 자, 여러분 한번 요거 그대로 접어두시고 예레미야서로 한번 가서 보세요. 예레미야서 이제 가서 보시면은 예레미야가 52장까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예레미야를 얼마만큼 이제 읽으셨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1장부터 45장까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을 하고 46장부터 시작해서 51장까지는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6장은 제목이 뭐로 되어 있어요? 이집트에 대한 심판이죠. 맞죠? 그 다음에 47장은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고, 48장은 모압에 대한 심판이고, 그 다음에 49장은 암몬에 대한 심판이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50장에서부터 지금 뭐가 나오는 거예요? 바빌론에 대한 심판이야. 바빌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 예레미야가 살던 그 시절에 뭘 했던 나라예요? 바빌론이. 예, 이스라엘을 유다를 침공을 해서 그래서 유다를 완전히 함락을 시키고 거기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다 포로로 데리고 간 그와 같은 악한 일을 행한 그와 같은 이방 민족이죠. 이방 나라죠.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워낙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이방 민족, 이방 나라를 들어서 사용을 하셨어요, 도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거든. 하나님의 친백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친백성을 이렇게 악행으로 대한 이 나라를 하나님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50장, 51장에 바빌론에 대한 그와 같은 최종 심판이 이제 이 예레미야서의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52장에 가서 드디어 유다 왕국이 패망하는 그런 내용이 52장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러면 여기 가셔서 이제 51장 한번 가서 보세요. 51장 5절에서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1장. 예, 5절, 6절 제가 읽어요. 바빌론의 한가운데서 나와 도망하고 각 사람이 자기 혼을 건질지어다. 이때는 주가 원수 갚는 때니 그녀의 불법 가운데서 끊어지지 말라. 그가 그녀에게 보응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빌론은 주의 손에 있는 금잔, 곧온 땅을 취하게 한 금잔이었도다. 민족들이 그녀의 포도주를 마셨으므로 미쳤도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바빌론은 지금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레미야 당시에 있던 바빌론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지금 맨 마지막에 이루어질 그 바빌론 체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이 51장 45절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어디서 많이 본 거죠?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의 한가운데서 나올지어다. 너희는 각각 주의 맹렬한 분노로부터 자기 혼을 건질지어다 하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어디서 본것 같지 않아요? 계시록 18장 4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거기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예레미야서 50장 51장에 나와 있는 그 바빌론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유다를 침공했던 그 바빌론에 대한 그런 심판이고 또 하나는 맨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이 실질적으로 고난을 당합니다. 이 환란기에 들어가서 근데 누구에게 고난을 당하요? 바빌론 체제. 바빌론 체제한테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바빌론 체제. 그렇게 되면서 이 하나님이 여기 나와 있는 51장 아까 45절 내 백성아 이야기할 때는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그리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그걸 인용할 때는 그 체제에 속해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그 체제에 속했으나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내 백성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과 제가 이해를 하시면서 아, 계시록 18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묘하게도 예레미야 50장 51장에 나오는 그 말씀에서 인용이 된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만 여러분과 제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계시록으로 이제 넘어가셔서 계시록 18장 5절 6절 이제 아까 제가 읽었고 6절은 그녀가 너희에게 갚아준 대로 그녀에게 갚아주고 그녀의 행위에 따라 두 배를 그녀에게 두 배로 갚아주며 그녀가 채운 잔에 두 배를 그녀에게 채워주라 해서 그 여자가 행한 것에 곱절을 그 여자가 다시 받도록 엄청난 그와 같은 그 심판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여기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18장 7절에서부터 이제 14절에는 이 여인에 대한 그런 얘기가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7절, 8절은 이 여자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호화로이 살았은즉 그만큼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라. 그녀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 있고 과부가 아니므로 결코 슬픔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받을 재앙들 곧 사망과 애곡과 기근이 한날에 임하리라. 그녀가 완전히 불에 타리니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니라 해서 아주 하나님께서 이 바빌론 음녀 체제를 극도로 미워한다고 하는 사실을 아주 여기 강렬한 그런 메시지와 함께 이 안에 지금 기록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이 바빌론이 몰락하니까 바빌론하고 같이 짝했던 그와 같은 세상에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세력들이 이 바빌론이 멸망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바빌론을 두고 애도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9절, 그녀와 음행하고 호화로이 살던 땅의 왕들이 그녀가 탈 때에 나는 연기를 보고 그녀로 인해 슬피 탄식하며 그녀를 위해 애통할 것이요. 그녀가 받는 고통을 두려워함으로 멀리 서서 이르되 가엾도다 가엾도다 저 큰 도시 바빌론이요 저 막강한 도시요 너에 대한 심판이 한 시간 내에 이르렀도다 하이로다. 11절 땅의 상인들도 그녀를 두고 슬피 울며 애곡하리니 이는 아무도 다시는 그들의 상품을 사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면서 12절부터 시작해서 13절에 이 바빌론 음녀가 취급했던 그 상품의 목록이 나옵니다. 목록이 어떤 걸 취급했냐?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고운 아마포와 자주색 옷감과 비단과 주황색 옷감이며 좋은 건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향목과 온갖 상아 그릇이요 매우 값진 나무와 놋과 쇠와 대리석으로 만든 온갖 그릇이요 육개와 향료와 향유와 유향과 포도즙과 기름과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짐승과 양과 말과 병거와 노예들과 맨 마지막에 사람들의 혼까지 상품 취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혼이 상품 취급을 당해서 어떻게 지옥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 바빌론 이 음녀 체제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심지어 사람의 혼까지도 상품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는 그와 같은 그 단체 어떤 체제 이런 것이 바빌론 종교 체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 15절에 내 혼이 담아든 열매들이 내게서 떠났으며 우아하고 좋은 것들이 다 내게서 떠났으니 내가 다시는 그것들을 찾지 못하리로다. 이것들을 팔던 상인들 곧 그녀로 인하여 부자가 된 자들이 그녀가 받는 고통을 두려워함으로 멀리 서서 슬피 울고 통곡하며 이르되 가엾도다 가엾도다 저 큰 도시요 그녀가 고운 아마포와 자주색 옷감과 주홍색 옷감으로 옷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는데 그렇게 많던 재물이 한 시간 내에 없어지게 되었도다 하고 모든 선장과 배에 있는 모든 무리와 선원과 바다에서 무역하는 자들도 다 멀리 서서 그녀가 탈 때에 나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도시와 같은 도시가 어디 있으리요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 위에 뿌리고 슬피 울며 통곡하고 외쳐 이르되 가엾도다 가엾도다 저 큰 도시요 바다에서 배들을 부린 자들이 다 그녀의 값비싼 물품으로 인하여 치부하였는데 그녀가 한 시간 내에 황폐하게 되어도다 하리라. 이렇게 돼서 땅에 있는 자들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 음녀와 하나가 돼갖고 그래서 맨 마지막 시대에 심지어 사람들의 혼까지 사고 파는 이와 같은 악한 일들을 행한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20절에 너 하늘아 너희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아 그녀로 인하여 기뻐하라. 왜 그래요? 이제 이 여자가 타서 죽게 됐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녀에게 원수를 갚으셨느니라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바빌론 이 음녀 체제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피를 흘리고 죽었는데 이제 드디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주니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 여자에게.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 21절에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이르되 저 큰 도시 바빌론이 이같이 세차게 던져져서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하프 타는 자와 음악 하는 자와 피리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종류의 기술을 가진 기술자든지 그도 다시는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며 또 맷돌 소리가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잔불빛이 다시는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며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 상인들은 땅의 위대한 자들이었으며 내 마법에 모든 민족들이 속아 넘어갔도다. 그럼 마법을 행하는 음녀란 말이야. 아주 무당이란 말이야. 무당. 지금 이 음녀 체제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도시가 마법을 행한다. 이게 조금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음녀 체제, 종교 체제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다. 24절 맨 끝에 대언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그녀 안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되면서 이제 17장, 18장을 통해서 아주 그냥 하나님이 치밀하게 이 음녀 바빌론 체제를 완전히 박살내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